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나는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덴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삼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13장의 내용에서 삼손은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장은 그 시작으로서 삼손의 출생 예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집에 임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태에서 나올 때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가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그 자의 용모에서 특이한 점은 느꼈지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그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내용을 들은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다시 한번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나타내어 보여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노아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임하게 되고 마노아와 그 아내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 아들을 낳을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이 삼가해야 하는 것들에 관하여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마노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당신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일단 내용, 이 사건 밑에 깔려있는 한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그 후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염소 새끼와 또 곡식을 빻은 소재물을 취해서 감사와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니까 이적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로 쫓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이하에 이 한 초점의 이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리고 마노아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이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런 사건과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이해해야 옳습니다. 당시 정황은 이 13장 처음 시작과 같습니다. 13장이 이렇게 시작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번번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현실은 이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사건 속에도 그대로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사기 13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증거로 설명되고 또 제시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낯설어하는 상황, 그 암담한 현실에 대한 증거로 이 13장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중요한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면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이들의 신앙을 너무 쉽게 너무 값싸게 취급해버려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요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3장의 이제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부분 22절과 23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참 귀한 신앙입니다. 이 13장의 이제 등장인물은 삼손의 부모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곧 한 가정을 의미하죠.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과 어떤 일과 이렇게 직면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요 또 기쁜 소식을 담고 있지만 그들이 취한 행동 때문에 느끼는 그 감정은 사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는 내용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큰 위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죽음을 감지한 그런 죽음을 감지한 만큼의 그런 위기입니다. 사실 뭐 이것보다 더한 위기는 뭐 없을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회 권사회에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 요청에 물론 여러 기도 내용들이 있지만 기도 요청의 대부분은 질병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요청의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를테면 몸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질병들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긴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13장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만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어떤 위의 사람인지는 사실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파악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8절에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가 대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보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낳을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라면 도대체 부모로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신앙적인 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태도와 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지자 위기임을 직감하는 대목에 다다르자 이 두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우리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들이란 대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때는 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 우리가 실제로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또 그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고 또 기독교 진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 진리들을 정말로 그렇게 다 믿고 있다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익숙한 것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그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깊이 이해하거나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나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싶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급박한 위기 상황을 만나면 사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시련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노아와 또 그 아내가 이 믿음의 시험을 거쳤던 것도 바로 이런 인생의 시련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또 받을 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처럼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노아처럼 우리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송하게 되고 감사기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만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겪는 일들은 동화책에서처럼 딱 결말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부분들이 어느 날 전혀 반대의 위기감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겪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질 아들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감사의 예배도 정말 그 감사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자신에게 그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가 알고 난 뒤에는 정말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세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묶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 이상의 것들임을 때때로 친히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만호하는 사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는 한 가지 사실,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위기감과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앞의 과정은 다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여깁니다. 극심한 좌절을 겪는 거죠. 마노아만의 어리석은 행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도 마노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이렇게 반대의 상황,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셔서 치유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건강이 더 악화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겪으면 많은 사람들은 최악의 결론을 내립니다. 에휴,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무슨 그런 복을 내가 받고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마노아의 생각이 어찌 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착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최악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을 의심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지적하는 바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그 태도와 권면하는 내용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귀한 태도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치를 따질 줄 알았습니다.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서적인 면만 있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면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인 요소를 동반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럽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이치를 따져보도록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공중나는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또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의 결론적인 조언은 그 당시에도 참 귀한 것이고 그 상황을 다시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었지만 오늘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귀한 것입니다. 그가 그의 남편에게 조언한 그 원리는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이려 했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라. 순조롭게 풀리던 일이 갑자기 풀리지 않고 모든 일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본성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조언한 내용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결국은 자신을 벌하여 죽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또 이해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종종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분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23절에 이런 말씀도 연결되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고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조언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만둘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서는 그리고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이실 것이라면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일을 겪고 나서 또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도리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겪었던 일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가 조언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도 이 신앙의 원리를 통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기적과 함께한 과정입니다. 그 기적을 일일이 다 우리가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400년 노예 생활을 우리가 청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축의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의 일입니다. 앞에는 빠른 물살의 홍해가 있고 뒤로는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애굽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 엄청난 혼란입니다. 능력과 자비와 은혜의 인도라고 여겨졌던 것이 순식간에 이게 함정에 빠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의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도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반응으로 보입니까? 모세는 가만히 서서를 말씀했지만 정말 그가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무슨 생각으로 과연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그가 가진 이 신앙의 논리성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하겠다고 나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다 몰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비로소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이 13절의 내용을 외쳤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나 모세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 그 방법은 묻지 말라. 그건 나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어려울 때,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가 당황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따져보는 이치와 이 논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요 뜻이요 계획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전했던 그 신앙만큼, 모세가 가졌던 그 신앙처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갖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잘 믿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키우시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과정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어떤 곤고함 속에서도 주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음과 자비하심을 굳게 붙잡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겪는 그 온갖 일들 속에서 겪는 또 그 두려움들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어 쫓는 자들 다 되어 분별 있는 신앙, 굳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